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24일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해 상대역인 아베브 코아비 이스라엘 중장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밀리 합참의장의 이번 방문은 양국 군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주 이스라엘이 장악한 골란고원에 로켓탄 공격이 가해진 데 대응해 시리아의 목표물을 광범위하게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1월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이란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국경 근처에 이란이 영구적으로 주둔해선 안 된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2단계 무역협정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양국 관계자들이 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미중 정부 당국자들과 무역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2단계 무역협정은 양국이 1단계 예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뤄질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2단계 무역협정을 논의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래에 서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지 우리가 아니라며 중국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 중국 부총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단 1단계가 마무리되면 2단계 회담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3일 미국과 중국이 올해 안에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루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언론도 24일 중국과 미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4일 치러진 홍콩 지역 선거에서 민주화 진영이 친중파를 누르고 압승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 진영이 의석의 90%를 휩쓸었습니다. 이로써 범민주 진영은 홍콩 내 18개 구역 가운데 17군데를 장악했습니다. 이전에는 민주 진영이 한 곳도 장악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구의원 선거 투표율은 71%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 해군 사령부가 설치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있는 프랑스 해군기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령부가 관련국들을 대표하는 12명의 관리들을 초청해 주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에 이 기지를 방문했을 때 이 임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지지해준 아랍에미리트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니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 주도의 해군 계획을 지지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터키 정부는 미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F-35 전투기를 인도하지 않으면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터키 국방부 장관은 최근 알자지라 뉴스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터키가 F-35 개발과 관련된 의무를 다했듯이 미국도 이와 관련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터키가 러시아산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한 것에 반발해 F-35 인도를 거부해왔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몇몇 남부 도시에서 24일 군경이 시위대에게 총을 발포해 적어도 1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남부 도시 바스라에서만 이날 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치안 관계자는 VOA에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뒤 이날이 최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바스라에서 시위대는 항구로 들어가는 도로를 막았습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부산에서 공식 개막됐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다시 동남아시아를 세계 경제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다며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행사 기간 캄보디아를 제외한 참가국 9개 국가 연달아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문영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마지막 남은 수마트라 코뿔소가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 수마트라 코뿔소가 80마리도 안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사바주 야생동물보호관리국은 25살 된 암컷 코뿔소 이만이 지난 주말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뿔소는 2014년 잡혀서 보르네오섬 코뿔소 보호구역에 있었는데요. 보르네오 코뿔소 당국은 이만이 그동안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안겨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만은 자궁종양으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마지막 수컷 코뿔소 탐도 지난 5월 치료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환경보호 운동가들은 탐과 이만이 새끼를 낳길 바랐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는데요. 국제 코뿔소 보호재단은 사바 주정부와 보르네오 코뿔소 당국을 대신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지난 20년간 개체수가 70% 급감한 수마트라 코뿔소를 심각한 위기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수마트라 코뿔소는 덩치가 작고 아시아 코뿔소 중 유일하게 뿔이 두 개인데요. 재단에 따르면 나머지 코뿔소들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고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은 현재 14도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3.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신의주는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과 함흥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청진 지역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지 해리슨의 노래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없는 삶은 제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 사랑은 항상 당신 곁에 함께 할 거예요. What is life? 들어보시죠.
I'm not afraid t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미국의 반대도 불구하고 터키가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 시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중국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140여만 명에 달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홍콩 선거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24일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야권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이른바 송환법을 둘러싸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6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홍콩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잣대로 평가되면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범민주 진영이 전체 452석 가운데 약 90%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범민주 진영은 홍콩 전체 18개 주 가운데 17개구 의회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홍콩 18개 구의회는 모두 친중국계 정당이 차지했었습니다.
친중국 진영이 참패를 면치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친중파 정당 중에서 최대 세력을 자랑하는 민주건항협진연맹은 이번에 182명의 후보를 내세웠는데요. 이 중 겨우 21명만 당선됐는데 그쳤습니다.
이번 구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다고요?
예, 71%라는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4년 전 같은 구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47%에 불과했습니다. 홍콩 선관위는 이날 총 294만여 명의 유권자가 투표했다고 밝혔는데요. AP, 로이터 등 주요 매체들은 홍콩 시민들의 이 같은 높은 투표율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홍콩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온통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월요일 점심 무렵 회사 건물들이 들어선 곳에는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전날 밤늦게 나온 선거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샴페인과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 시위를 끌었던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이날 트위터에 이번 선거 결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홍콩 시민 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역설했습니다.
조슈아 웡 비서장도 이번 선거에 출마했습니까?
이 홍콩 당국이 출마 자격을 박탈해서 출마하지는 못했습니다. 홍콩 선관위는 웡 비서장이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에 대한 지지와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입후보 자격을 박탈했는데요. 웡 비서장은 홍콩이 절반의 자치에서 이제는 절반의 독재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왔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최근 중국의 개입이 늘면서 홍콩의 자치가 점점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홍콩은 지난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되면서 향후 50년간은 현행 홍콩의 사회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이른바 한국과 두 체제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하고 또 2017년에 친중국계인 캐리람 행정장관이 홍콩 행정수반으로 취임한 이래 홍콩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장관을 홍콩 시민들이 직접 뽑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현재 홍콩의 행정수반인 행정장관은 1200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되고 있는데요. 이 범민주 진영은 이번 구의원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구의원에 배부된 117석을 모두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머지는 이 대부분 친중국계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어서 과반 확보와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홍콩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람 행정장관이 25일 인터넷에 성명을 게재했는데요. 람 장관은 이 성명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홍콩 정부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존중할 것이며 시민들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 쪽의 반응도 살펴볼까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금 일본을 방문 중인데요. 현지에서 25일 이번 홍콩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홍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며 홍콩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캐리람 행정장관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광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람 장관 교체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람 장관이 지지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가 러시아산 미사일 방공 미사일 시스템 시험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터키가 25일과 26일 이틀간 러시아산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 시험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이 터키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들 언론은 터키 당국이 터키 수도 앙카라 상공에서 F-16 전투기들을 띄워 방공 미사일 성능을 시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터키가 S-400 방공미사일을 운용하는 걸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S-400을 운용할 경우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한 최첨단 스텔스 F-35 전투기의 기밀이 러시아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터키의 S-400 배치를 반대해왔습니다. 미국은 터키를 압박하기 위해 F-35 전투기 판매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터키 쪽에서는 대안을 찾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이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미국이 F-35 전투기 판매를 중단하면 터키는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카르 장관은 또 터키는 F-35 개발을 위해 거액을 투자했다며 미국은 터키가 일부 자체 생산하는 것도 약속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과 터키 정상 간 회담에서도 이 S-400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13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워싱턴에 찾았습니다. 양국 간의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에 대한 터키의 군사공격과 미 의회의 터키 제재 등으로 껄끄러운 현안들이 많은 가운데 열린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S-400 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터키에 미국의 방공미사일 시스템인 패트리엇 구입을 제안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터키는 미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며 가격만 맞는다면 패트리엇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터키로 돌아가는 기내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S-400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터키의 S-400을 폐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터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지금 터키가 S-400 2차분 도입까지 완료한 상황이라고요?
예, 터키는 지난 7월 S-400 1차분 인수를 완료했고 9월에 2차분 도입도 완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실천 배치는 하지 않았는데요. 터키 정부는 S-400은 결코 훈련용이 아니라면서 내년 4월까지는 실전 배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터키 관계가 더 악화할 수도 있겠군요.
예, 앞서 미국 재무부는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에 관련 있는 터키 고위 당국자들과 정부기관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이 터키의 S-400 도입에 따라 미국 정부가 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 등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에 대한 제재를 승인하면서 터키의 경제를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철강 관세를 50%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중국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구어카오라고 부르는 중국 국가공무원 시험이 24일 치러졌는데요. 총 143만 명이 시험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 같은 수치가 지난해보다 4% 증가한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새로 뽑는 국가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중국 정부는 내년 초 86개 중앙기관과 23개 관계기관에서 총 2만 4천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채용 계획 역시 전년도보다 1만 명 이상 많습니다.
응시자가 가장 많이 몰린 직종은 어디였나요?
예,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은 중국 기록보관소 공무원으로 경쟁률이 1000대 1이 훌쩍 넘었습니다. 또 중국 시장관리감독 총국도 한 명을 뽑는 자리에 약 1000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럼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응시생이 몰렸던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난해보다는 응시생이 늘었지만요. 응시생이 166만 명에 달했던 지난 2017년에 비하면 조금 줄어든 겁니다. 중국에선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국가공무원 시험에 100만 명 이상의 응시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치려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예, 중국에선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철로 만들어서 튼튼하고 깨지지 않는 밥통이란 뜻인데요. 해고의 위험이 적고 급여도 안정된 직업이란 점에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급여가 민간 기업보다는 낮지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또 공권력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나라 경우도 비슷하지만 20여 년 전 국제금융위기가 국제사회를 강타한 이후 국가공무원 응시생이 특히 더 늘었다고 합니다.
국가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중국 정치, 국제관계, 언어, 논리 등 필기 시험은 필수고요. 금융 쪽이나 공공보안, 외교 등 일부 직종은 전문 기술 시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경기 부양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시작된 미국과의 무역 분쟁 격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 중국 정부 최대 당면 과제로 떠올랐던 분석입니다. 리 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에서 6.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히면서 안정 속 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고율의 관세를 피하고자 국제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 등 인근 국가들로 옮기면서 직장을 잃는 노동자들이 많아졌고요. 특히 대학 졸업자들이 쏟아지면서 고학력의 젊은이들의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국가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것도 정부의 일자리 증가 노력의 일환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 10개월간 이 1,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면서 이 정부의 1년 목표치를 채웠는데요.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0월의 실업률은 5.1%로 앞선 9월의 5.2%보다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 해군을 통화하라는 리처드 스펜서 해군 장관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들여다보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서 작성에 미 하원이 속도를 내고 있는 소식.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해군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군요.
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24일 리처드 스펜서 해군 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이 국방장관 요구에 따라서 스펜서 해군 장관이 사직서를 낸 건데요. 국방부는 관련 성명에서 스펜서 해군 장관이 그동안 네이비실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과의 대화에서 솔직함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을 했습니까?
네, 해군 당국이 네이비실 대원인 에디 갤러거 재판을 다루는 과정이 흡족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따라서 리처드 스펜서 해군 장관의 직무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 의해 종료됐다고 덧붙였는데요. 해군 제독 출신인 켄 브레이스웨이트 노르웨이 주재 대사를 새 해군 장관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비실 대원이 재판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해군 장관과 백악관의 의견차가 있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이 네이비실은 미 해군의 특수부대인데요. 이 부대 소속 에디 갤러거 상사가 전쟁 범죄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갤러거 상사가 전쟁 범죄 혐의를 받은 이유는 뭔가요?
예, 갤러거 상사는 지난 2017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퇴치작전 중에 포로로 잡힌 IS 전사를 사냥용 칼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17살 소년병이었던 포로의 시신 곁에서 사진을 찍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지난해 9월 군 검찰에 의해 체포돼서 살해 그리고 군 명예 실추 등을 포함한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예,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군 명예 실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군 배심원단이 인정했습니다. 지난 7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갤러거 상사는 계급이 강등됐고요. 구류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악관과 해군의 의견이 달랐던 부분은 뭡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갤러거 상사의 죄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권으로 사면하겠다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라고 칭찬을 했고요. 또 재판전인 지난 3월 트위터를 통해서 갤러거 상사의 구속 장소를 구치소가 아닌 군 병원으로 옮기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펜서 전 해군 장관을 비롯한 해군 당국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스펜서 전 장관이 반발한 이유는 뭔가요?
예, 군 사법 절차에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한다고 본 겁니다. 스펜서 전 장관은 24일 사임 서한에서 계급을 막론하고 훌륭한 질서와 원칙을 수행하는 것이 장관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고 지적했는데요. 불행하게도 나를 임명한 최고 지휘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더 이상 이 같은 이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의견이 달랐던 주무장관이 물러났는데 그럼 앞으로 갤러거 상사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예, 갤러거 상사는 트라이덴트 핀, 이 네이비실 상장 표식을 포함한 모든 명예를 간직한 채 평화롭게 전역할 것이라고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사면 복권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건데요. 이 후속 절차는 후임 해군 장관이 훌륭하게 처리해낼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짚어보죠.
예,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닷새 동안 하원에서 청문회를 실시했는데요. 앞서 진행한 비공개 증언 청취와 자료 수집 등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 등을 바탕으로 하원이 앞으로 공식 탄핵 문서 작성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탄핵 사유가 충분히 수집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탄핵 조사를 주도해온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강철같이 완벽한, 강철같이 탄탄한 탄핵 논거를 확립했다고 24일 CNN 방송에서 말했는데요. 이미 그 증거는 압도적으로 많고 논쟁의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이 확립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 논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외국 정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을 국내 정치, 미국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시프 위원장이 같은 날 NBC 방송의 Meet the Press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이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탄핵 절차를 시급히 막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절차가 시급한 두 가지 이유는 뭡니까?
예, 우선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잘못을 다시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시프 위원장이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f we do nothing, it is very likely the president will do this again. But second,
이어서 두 번째 이유를 들었는데요. 현 대통령이나 후임 대통령이 지금처럼 의회의 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는 선례를 만들어줄 것인지 공화당 측이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고 시프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제 탄핵 문서 작성에 들어가면 청문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겁니까?
예, 핵심 증인 몇 명을 상대로 추가 이 청문회를 열 가능성을 시프 위원장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조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탄핵 문서 작성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 정부가 지연 작전을 쓰는 동안 몇 달이고 기다려야 한다면서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청문회 가능성이 거론된 핵심 증인들은 누군가요?
예,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이번 탄핵 조사를 직접 촉발시킨 익명의 내부 고발자, 이렇게 두 명이 우선 꼽히는데요. 시피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d a deep interest in having the whistleblower testify until two things happened.
내부 고발자를 우선 증언석에 앉히는데 깊은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내부 고발자의 공개 증언은 이제 성사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공개 증언이 어려워진 두 가지 이유가 뭡니까?
예, 먼저 이 우크라이나 추문과 관련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시프 위원장은 밝혔고요. 이 두 번째는 이 내부 고발자가 대중 앞에 나설 경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president said the whistleblower and others should be treated as a traitor or a spy, and we ought to use the penalty.
내부 고발자를 반역자나 간첩으로 다뤄야 한다고 대통령이 말했고, 이 반역죄나 간첩죄는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시프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럼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공개 증언 가능성이 열려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볼튼 전 보좌관을 향해 용기를 가지라면서 증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하원의 소환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시프 위원장은 볼튼 전 보좌관이 그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중요한 국가 현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국민에게 직접 밝히는 대신 왜 이 책에 쓸 때까지 기다리려 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이 볼튼 전 보좌관의 공개 증언을 기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볼튼 전 보좌관은 백악관 재임할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에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를 조사하라고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이 볼튼 전 보좌관은 마약 거래라고 맹비난했었다고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위원회 NSC에 근무했던 증인들이 진술했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의회에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 9월 백악관을 나온 뒤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는데요. 이 사임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정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조사를 크게 진전시킬 증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둘러싼 미공개 정보도 볼튼 전 보좌관이 많이 가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군요.
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24일 공식 대선 출마 선언문을 선거운동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치고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대통령직에 출마한다고 적었는데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몇 년 더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이에 따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에 공식 합류하게 되는데요. 앞서 몇 군데 지역 경선에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77세로 이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언론 기업들을 소유한 자산가입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순자산을 약 520억 달러로 집계한 바 있는데요. 정치에 뛰어든 뒤에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시장을 3선 연임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몇 차례 당적을 바꿨는데요. 극단적인 양당 정치를 비판해온 중도 성향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경선 판도는 어떻습니까?
블룸버그 전 시장을 포함해 총 18명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베토 오러크 전 하원의원 등이 중도 포기한 대신 새롭게 합류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도발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최근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8명 중에 앞서가는 사람은 누군가요?
주요 매체들이 4강 체제로 파악을 해왔는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등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블룸버그 전 시장을 포함한 공식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이런 판도는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룸버그 전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맞대결에서도 이기는 조사 결과가 속속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본선 경쟁력을 갖춘 거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블룸버그 전 시장의 출마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꼬마 마이클이라고 부르면서 깎아내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전 시장이 유대인이라서 특히 이스라엘 언론이 대외 정책 등을 예측하는 보도를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자지 예루살렘 포스트가 25일 블룸버그가 이스라엘에 좋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같은 나라를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좋아한다면 유대인들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기를 이스라엘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원하고 있다고 적었는데요. 블룸버그 전 시장이 그런 인물일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민주당 경선 판도가 훨씬 흥미로워졌다는데 주요 매체들의 분석이 일치합니다. 탄탄한 재정 능력에다가 대도시 뉴욕을 오랫동안 이끈 행정 경험 등 다른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갖추지 못한 강점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AP통신은 윤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세운 블룸버그 통신 등 관련 언론사들이 과연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내년 대선을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어디선가 기도를 드리고 있게. 이젠 네 자신을 바꾸길 바랄게. 네 안에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어. 케샤의 프레잉 들어보시죠. Told me that I was nothing without you. Oh, that after everything you've done, I can thank you for how strong I have become. 'Cause you brought the flames and you put me through hell. I had to learn how to fight for myself. And we both know all the truth I could tell. I'll just say this is I wish you farewell. I hope you're somewhere praying, praying. I hope your soul is changing, changing. I hope you find your peace. Of who I am. No more monsters, I can breathe again. And you said that I was done. Well, you were wrong, and now the best is yet to come. 'Cause I can. I had to learn how to fight for myself.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오는 목요일인 28일은 미국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Thanksgiving Day, 즉 추수감사절입니다. 약 400년 전, 종교적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미국 동부에 도착한 후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게 되고 첫 수확에 감사하며 잔치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인데요. 하지만 이후 신대륙을 찾아온 유럽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 현재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대부분 원주민 보호구역에 살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원주민의 땅이었던 미 남서부 뉴멕시코주에 가면 미국 원주민들의 문화를 전승하는 예술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미국 원주민의 문화를 계승하는 원주민 예술학교.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사막의 땅, 뉴멕시코주의 주도 산타페에는 아메리칸 인디언 예술학교가 있습니다. 140에이커에 달하는 넓은 교정 곳곳엔 다양한 소재로 만든 원주민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듯한 이곳에서 약 500명의 학생이 현대 미국 원주민 예술과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주민 부족 가운데 하나인 체로키족 출신인 로버트 마틴 교장은 미국 원주민 예술대학엔 약 100개에 달하는 다양한 부족 출신의 원주민 후손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hat's a lot of diversity, and of course we also have non-native students as well.
우리 학교는 워낙에 많은 부족 출신들이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다양성이 풍부합니다. 물론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닌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 학교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원주민의 관점을 투영시킨 예술을 추구한다는 것만큼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학생들은 같은 공동체, 더 나아가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학교 학생인 데니얼 야지 나토나바 씨는 예술학교를 통해 더 넓은 원주민 세계와 만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자라면서 외부 세계와는 철저히 단절돼 살았습니다. 제 주위에는 원주민 부족들밖에 없었고 제가 본 세상이라곤 제가 속한 나바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 예술대학에 온 이후로 다른 부족들의 관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My work is paying homage to the people who raised me.
미술 전공인 돌로리스 스칼렛 코르테스 씨는 판화와 사진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Growing up, I felt like I was really missing that kind of side of me because my parents never talked about it.
저는 자라면서 늘 완전한 자아를 찾고 싶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저의 원주민 뿌리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원주민 예술대학에서 그 잃어버린 부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나면 원주민 공동체로 돌아가 그들의 모습을 예술 작품에 담고 싶습니다.
원주민 예술대학에선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의 뿌리에 대해 배우고 나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 돌아가 받은 것들을 되돌려주고자 한다는데요. 마틴 교장은 바로 이런 점이 미국 원주민 대학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If you ask the average college student why they're going to college,
미국의 일반 대학생들에게 왜 대학에 가려고 하느냐, 너의 전공으로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고 묻는다면 다들 비슷한 대답을 할 겁니다. 직장을 찾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대다수겠죠.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좀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학교 졸업 후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 주로 이런 대답이 돌아와요. 이 점이 바로 우리 학생들이 다른 대학 학생들과 다른 점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졸업 후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도 결국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화를 가르치는 앨서니 디터 교수도 그런 졸업생 가운데 한 명입니다. 25년 전 원주민 예술대학을 졸업한 후 지금은 후배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영화 제작을 지도하고 있지요. 일명 디지털 도움이라고 하는 둥근 천장 같은 화면에 영상을 쏨으로써 관객들이 평평한 영화 스크린이 아닌 구형의 화면을 보며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디터 교수는 이런 새로운 영화 기법이 원주민 출신에게 딱 맞다고 했습니다.
I think they estimate since the inception of Hollywood, 4,000 movies have involved Native Americans.
미국 영화의 본고장인 할리우드에서도 우리 원주민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다루어져 왔습니다. 약 4천 편의 할리우드 영화가 원주민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하지만 이제 원주민 출신 영화인들이 영화계에서 목소리를 낼 때가 됐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당신들이 전달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라고요.
원주민 예술대학의 학생들은 이렇게 영화뿐 아니라 학교 교정에서, 박물관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재활용품으로 만든 친환경 운동화, 비건 슈즈.
요즘은 환경을 생각해 자연주의 또는 친환경주의 의식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해 털이나 가죽 같은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미 서부 대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선 요즘 채식주의를 뜻하는 비건 패션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신시아 아카스 씨는 비건 슈즈 운동화를 팔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만들었고 다 신고 나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운동화인데요. 신시아 씨는 자신의 아들 덕에 이런 친환경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He was making so many questions and one of them was like why we are wasting resources.
우리 아들이 호기심이 많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요. 하루는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많은 자원을 그냥 낭비하냐고요. 그 질문을 받고는 그래 우리가 뭔가 좀 다르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시아 씨는 그래서 재활용 재질로 운동화를 생산하는 아르카스 베어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운동화와 다를 것이 없는데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염색을 하는 대신 비슷한 색상의 재활용 재질을 사용하는 등 철저한 친환경 운동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nd dyeing colors, you know, you use water. You are using
염색을 하면 물도 써야 하고 화학 염료도 사용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염색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멋진 운동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 운동화는 바닥은 재활용 고무로 만들었고요. 이 신발 소재는 재활용 면과 재활용 플라스틱 물병을 활용했습니다.
재활용 소재를 썼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고 멋진 신시아 씨의 친환경 운동화는 미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비건 패션 주간에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옷과 신발들은 디자인이나 소재가 아주 다양하고요. 사실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신시아 씨의 운동화는 한 켤레 200달러 정도라고 하네요. 하지만 지속 가능한 친환경 패션이라는 좋은 취지를 가진 데다 디자인까지 멋지다 보니 신발이 잘 팔린다고 했습니다.
The regular shoes companies, the sales like going down.
일반 회사들의 경우 최근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건 슈즈는 달라요.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비건 슈즈는 단순한 패션이나 유행이 아니니까요. 아직 유럽 국가들에선 가죽 등 전통적인 패션이 인기라고 하네요. 하지만 미국에선 그저 멋을 내기보다는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패션이 새로운 패션 경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기사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Shanty. S-H-A-N-T-Y. Shanty. Shanty 하면 조잡하게 지어진 작은 건물, 흔히 떠올릴 수 있는 판잣집을 뜻합니다. Shanty means a small, crudely built shack. 그럼 shanty town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관련 VOA 기사 한번 보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Listen carefully.
It's a common sight in Los Angeles. Thousands of people living in tents on the street. These are budding shanty towns, says one analyst.
These are budding shanty towns. Shanty town. Shanty가 판잣집이니까 shanty town 하면 판잣집들이 모인 town, 지역. 즉 다시 말해 shanty town은 판잣촌 혹은 빈민가라는 뜻이 됩니다. Shanty town means an area in or near a city in which poor people live in a small, badly built house. Shanty town. 예문 한번 다시 볼게요. It's a common sight in Los Angeles. 이것은 로스앤젤레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thousands of people, 수천 명의 사람들이 living in tents on the street,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사는 것. These are budding shanty towns. Budding 하면 피어나는, 싹트기 시작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budding shanty town 하면 피어나는 빈민가, 즉 빈민가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Says one analyst, 한 분석가, 전문가가 말합니다. 예문 한번 처음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It's a common sight in Los Angeles. Thousands of people living in tents on the street. These are budding shanty towns, says one analyst.
오늘의 표현, shanty, 판잣집, shanty town, 빈민가. 이 표현이 들어간 기사 찾아보며 단어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노래입니다. Never be the same. 당신이 없인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